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면서 이틀 연속 남한 측 해상 완축 구역을 겨냥해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정부가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부쩍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bottom line is we haven't seen them use that influence that we know they can apply in Pyongyang. For those kinds of desired effects. Quite the contrary.
커비 조정관이 지난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인데요.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북한의 이웃나라이자 핵심 교역국으로서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영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요즘 부쩍 자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들이 일제히 중국 당국의 그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특히 국무부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7일이었죠. 류 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직접 영상통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배경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 더해서 핵실험이라는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지만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추가 도발, 특히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미군의 전략 자산을 증강한다든지 미군과 한국군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일찌감치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런데 커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그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네,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요. 또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런 북한을 압박해서 도발과 위협을 막지 않고 오히려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그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반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점을 에 대한 그 불만 또 그런 점을 지적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이웃 국가이자 그 핵심 교역국으로서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영향력을 사용하기는커녕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과연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그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당국자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브릴 레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연쇄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무기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아, 북한이 올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무기 시험을 감행하는 데는 아, 중국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아, 이런 견해도 그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존 햄리 소장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실제로 중국은 올해 북한의 이딴 도발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10차례나 긴급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중국의 반대로 이에 대한 그 제재 결의는커녕 의장 성명도 내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리해보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가 통과되기 위해선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동의를 통해서 이제 대북 결의가 여러 개 이제 채택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중국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역할론 이런 것을 이제 이 워싱턴에서는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방금 이현치 기자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잘 알려진 대로 중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근원 그리고 해법 이 모두에서 미국과는 크게 다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지난달 14일이었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시 주석은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고 각 측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이렇게 강조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 이 발언은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그 근원이다. 그래서 적대시 정책에 맞서서 북한이 정권 차원의 생존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핵 문제를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해법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외교와 대화를 초점에 두는 것으로서 미국이 좀 더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서 이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촉구했는데 바로 면전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중국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자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77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나 제3위원회에서 중국의 발언을 보면 과거보다 더 상당히 또 노골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좀 두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북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 인접국이자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유사시에 상호 군사 지원을 약조한 군사 동맹국이고요. 더욱이 그 중국은 북한에게 그 유무상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 국제사회 지위도 이런 것들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런 그 유무상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그 1991년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국이 유일무이한 그 북한의 후원자가 됐고, 무역 면에서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북한은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북한에 행사하는 그 영향력의 핵심으로는 원유가 꼽히는데요.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에 즉각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북한 핵실험 직후에 중국이 며칠간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그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건데요. 무엇보다도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그 대북 제재 해제인데, 중국이 이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과연 이런 영향력을 중국이 행사할 의지가 있느냐. 바로 이런 점이 그 중요한 그 의문점이 될 테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밀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그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지금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이런 그 이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듯이 중국은 과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제재 결의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전심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역할론을 중국이 강조하고 있고 또 제재 해제까지 촉구하는 상황인데, 중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앞서도 일단 잠깐 나왔었는데요. 유엔 안보리 그 대북 결의를 보면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으로 추가 도발을 하고 또 이로써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안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 트리거 조항이라고 불리는 이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그 이제 안보리 차원에서의 북한의 위반에 대한 이 조항들의 제재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구체적인 내용상으로 보면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은 이제 대북 결의에 따라서 유류라든지 석탄, 해산물 이런 것들 수출이 다 금지가 돼 있는데요. 이 공해상에서 유류를 불법적으로 환적해서 수입하는 이런 것이 중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석탄과 해산물도 중국이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는 그 대북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어업권 판매 그리고 이전이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 어선들이 어업권을 구입해서 이 조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를 통해서 북한이 수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묵인하거나 또는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행을 굉장히 안 하고 있거나 또는 느슨하게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그 결의 이행도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3국 공조는 더 강화하는 상황인데 과연 미국이 중국의 도움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여러 의문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나 지렛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를 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또 미국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또 타이완 문제, 이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 국제 현안들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촉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유엔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을 막는 등 어쩌면 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그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서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건데요. 최근에는 미한일 삼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 카드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제재 효과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게 제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효력이 80% 정도 또 90% 정도라면 미한일 독자 제재 효력은 40% 또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해야만 그 전체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그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미한일 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압박이 어쩌면 그 북한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미국, 한국, 일본이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도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북한을 비호하게 되고 그러면 더욱 북핵 문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최근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 동시다발적인 미한일의 제재가 거칠일 뿐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을 여행할 리도 없고 미국의 자산도 없는데 무슨 실질적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조력 이제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들에 대해서 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해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앞서서 이제 북핵 문제의 근원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쌍중단과 쌍괴 병행이라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단하고 그 대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것이 쌍중단이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쌍괴 병행으로 가는 것인데요. 협상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 이거를 통한 미국과 북한 외교관계 수립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방안은 지금도 사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입장이 뚜렷하게 다른데요.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쌍중단이 이뤄지면서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선언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의 중단을 선언했고 그 와중에 이제 정상 외교가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이거를 통해서도 사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결렬로 끝난 것인데요. 이 쌍중단 쌍계 병행도 시작으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역시 양측이 그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상당히 그 강론적인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의 북핵 해결 방안도 한계는 뚜렷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짤막하게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관련한 핵심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7차 핵실험 여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 이 5월 이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벌써 한 7개월 가까이 됐는데 현재 북한의 특별한 움직임이 관측된 게 있습니까?
네, 연말을 맞은 지금 구체적인 핵실험 지구는 관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고요. 그래서 뭐 미국의 독립기념일 또 추수감사절 같은 주요 명절이나 또 중간선거를 맞아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끊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핵 위력을 계측하는 장비 또 지상 통제소와의 연결 작업 아니면 콘크리트로 갱도를 메우는 작업 등 그 핵실험이 임박했을 때 보이는 명확한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또 파급력 극대화 이런 거에 가장 유리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 연속 9.19 남북군사 합의에서 설정한 동해와 서해상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미국 전문가의 분석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do believe that these actions, as they escalate or to the extent that they escalate.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이 저희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발언인데요.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잇따른 해상 완충구역 포사격은 한국 윤석열 정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뭘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스나이더 국장의 설명은요. 만약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대응할 의지를 보일 것인지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측의 공식 발표는 사실 이것과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시험해본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북한 측 그 총참모부의 발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그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포사격을 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9.19 군사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9.19 합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합의는 그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군사 관련 합의입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보석 합의서였는데요. 남과 북이 그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요. 이런 다섯 개 분야에 걸쳐서 합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핵심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서 육상, 해상, 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한 겁니다. 남북은 먼저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세 차례 해상 전투와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있었던 서해에서는 남측은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은 초도 남쪽 수역, 동해상에서는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영까지 80km 수역의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도 중단을 했습니다. 또 공중에는 비행금지 구역도 설정을 했는데요. 남북은 전투기 같은 항공기의 경우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또 서부전선은 20km 내에서 비행과 미사일 실탄 사격 같은 전술 비행 훈련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비무장 지대 안에 양측이 설치한 감시 초소의 시범 철수도 포함이 됐고요. 판문점 내 병력이 무장을 하지 않는 실질적인 공동경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9.19 합의에 명시된 북방한계선 북방동서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등 포격을 가하는 등 잇따른 도발로 남북군사합의를 위반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9.19 합의를 파기할 때가 됐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합의 파기를 선언해봐야 실익이 없는 데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명분만 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 김정은 정권은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지속했습니다. 이제 연말인데도 이렇게 포사격을 가하는 등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이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관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모아보면 대체로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제재와 관련해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행동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국 정부와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함께 대북 독자 제재를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표시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어쨌든 이 미국과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계속되는 강한 도발적 행동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북한이 실제로 뭘 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는지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북한 측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네. 예. 한국 정부는 이렇게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일단 북한의 도발 또 위협 이런 것에 대한 그 강력한 대응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국 국방부도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간될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그 모습은 아마 그 남북관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그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간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먼저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94년에 그 북한이 그 서울 불바다 이런 폭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1995년 국방백서에 이제 주적 개념이 처음 표기가 됐고요. 200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국방백서에 직접적 군사 위협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다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가 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을 아예 삭제를 하고 대신에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런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 남북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그 현재 그 한반도 안보 상황과 맞물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를 하는데 대신 이보다 강한 표현인 그 주적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9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 매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북한 인권 논의가 안보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게 2014년에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보고서를 발표했었고요.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돼서 그 말하자면 강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에서도 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표결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그 북한 인권 논의를 안보리에서 진행해 왔는데요. 2014년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매년 열린 것은 아니었고요. 2018년과 19년에는 중국의 반대라든지 또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열리지 않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매년 열려왔었는데요. 이 공개리에 논의되던 안보리에 북한 인권 논의가 그러나 작년, 재작년부터는 중국 측의 반대로 그 비공개로 전환돼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선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해야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공개회의를 촉구했는데 다시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무엇보다도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안보리에서 공개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의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9개국 이상의 찬성을 해야 공개 토의를 할 수 있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이를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2018년 공개 회의는 그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이 됐고요. 2019년에는 미국이 아예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도 북한 인권을 비공개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건 공개 회의에 반대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라도 북한 인권 상황을 옹호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에 해당되느냐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안보리는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개 논의에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이사국들도 이런 입장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브라질 외무부는 최근 BOA 관련 질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면서 최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 합의에 동참한 사실을 거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부대가 아니라면서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달리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 비정부 기구들은 계속해서 안보리가 좀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 촉구하고 또 소환도 이사국들에 보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민간 단체죠. 북한 인권위원회를 포함해서 45개 단체가 함께 보냈고요. 또 이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같이 동참을 했는데요. 공개 논의를 촉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 당국에 중대한 인권 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서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과 이 저명 인사들은 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은 미국이 북한 정권에 잇따른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 소식과 북한의 한국,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을 겨냥해 이틀 연속 다량의 포를 발사한 소식,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비공개로 다시 논의한 소식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이현철 기자, 진행의 저 김영권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전 세계 패션 산업을 주도하는 프랑스와 미국, 이탈리아, 영국 4대 패션 강국 중 하나인 영국의 영국 패션협회 BFC가 선정한 2022 주목할 만한 New Wave and Creative 50인 목록에 이름을 올린 미주 한인 여성 최혜린 씨입니다. 영국 패션협회 BFC에 따르면 이 협회는 매년 12월 패션 어워즈 시상식을 열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감을 주는 젊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정합니다. 디지털 예술가, 캐스팅 에이전트, 사진작가,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트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선구자를 뽑고 있는데요. 이 목록에 패션 스타일리스트 최혜린 씨가 이름을 올린 것이죠. 패션 스타일리스트란 패션 상품의 제조보다는 판매 촉진과 유통이 더 중요한 요즘 더 각광받고 있어서 패션 분야를 비롯해 방송, 잡지, 광고, 영화, 연극, 행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캐릭터를 기획하고 또 의상뿐 아니라 머리와 화장, 액세서리, 소품까지 다양하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창조하는 직업입니다. 패션 전반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과 문화 또 시대 정신을 종합해서
창의적인 패션 스타일링을 기획하고 제시하는 패션 전문가를 패션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올해 나이 30세인 최혜린 씨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인 2세인데요. 패션 업계를 이끌어갈 리더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과정 그리고 그의 작품 활동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린 씨.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Hello. Oh gosh. Okay. Hi.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요. 떨리네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뉴욕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패션 스타일리스트예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요, 이 영국 패션협회의 2022 주목할 만한 뉴 웨이브 크리에이티브 50인으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일단 선정되신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Shocked. Surprised.
정말 놀랐죠. 수상 소식을 담은 이메일을 두세 번인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 농담이지? 농담이야. 이렇게 말했죠.
아, 네. 그런데 최혜린 씨는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 중에서도 패션 상업 광고 쪽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어릴 때부터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으셨나요?
I was born in Anchorage, Alaska. I left Alaska for college when I was
저는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태어났어요. 18살 때 대학에 가려고 알래스카를 떠났었는데요. 알래스카에 있을 때는 스타일리스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패션 잡지 보그를 즐겨 봤죠. 그게 제 유일한 패션 관련 정보였고요. 캘리포니아에 와서 공부했고 대학을 마친 후 뉴욕에 왔어요. 솔직히 저는 패션 산업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뉴욕에 왔어요. 저를 여기에 데려온 것은 정말 단순한 호기심과 추진력이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요, 이 뉴욕이란 도시가요, 전 세계 패션 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4대 패션 위크가 열리는 도시 중에 한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과정을 경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A traditional path to becoming a stylist.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한 전통적인 경로는 스타일리스트 일을 도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몇 년씩 스타일리스트 보조 일을 하면서 배우곤 하죠. 사실 스타일링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굉장히 화려하고 쉽고 재밌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육체 노동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옷을 들고서 온종일 뛰어다닙니다. 늘 무거운 양의 옷을 다뤄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 매우 체계적이어야 해요. 거기에는 백만 가지의 다른 일이 있죠. 수백 벌의 옷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메일도 보내야 돼요. 클라이언트, 고객이 원하는 것과 내가 보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서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문 패션 스타일리스트로 일하신 지가 9년쯤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보조 업무를 건너뛰고 바로 최혜린 씨 이름을 걸고 스타일리스트로 일하셨다고요?
So in the beginning, I...
처음에는 패션 산업의 명성과 고정관념에 다소 겁을 먹었습니다. 듣는 것처럼 매우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 매우 힘들 것 같았고 그래서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선택했어요. 첫 4년 동안 온라인 패션 회사에서 정규직 스타일링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직장을 그만뒀을 때 보조 일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스타일리스트에게 연락을 했죠. 저는 그녀의 스타일링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동양계 여성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레이첼 웡이라는 사람인데 레이첼 씨가 면담 중에 제 작품을 봤다면서 보조 과정 없이 바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만큼 충분히 제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요.
아, 네. 나이키, 뭐 애플과 같은 대형 회사들과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고 당시 경험이 어땠는지 나눠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There's just so many divisions in these big companies like Nike.
나이키와 애플과 같은 대기업에는 부서가 매우 많아요. 각각 엄청나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죠. 각 사람은 주어진 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플 뮤직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요. 대규모 상품 판매 전략 중 하나로 음악과 스타일을 하는 일이었죠. 광고판 등에 걸기 위해서요. 애플 뮤직은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를 파는 거기 때문에 색다른 경험이에요.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싶게 만드는 그 사이에 섬세한 균형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러한 상업적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까 등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 섬세한 균형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젊은 작가로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There are real consequences for
스타일링을 잘못하거나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제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큰 압박감을 받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업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거나 종일 놀고 있을 뿐이야. 뭐 이렇게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 이미지가 완벽하고 성공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네, 30세 젊은 패션 스타일리스트 최혜린 씨는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신과 작업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고 하네요. 최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술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다수의 작품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단조롭지만 강렬한 색상, 모호한 자세를 취해 뭔가를 말하는 듯한 모델의 평범하지 않은 모습, 소품, 장식들과 어우러져 패션 스타일리스트 최 씨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패션협회가 선정한 2022 주목받는 뉴 웨이브 크리에이티브 패션 스타일리스트 최혜린 씨. 최 씨는 인스타그램에 옷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개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매개체일 뿐이기에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춰 접근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음식과 속담, 옛날 이야기, 역사, 우리 가족에게서 늘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한국 문화를 아름다운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추석을 주제로 한 한국적 작품은 물론 미국 원주민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추상적인 작품 등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 중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의 몸에 비녀와 장신구를 단 작품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는데요.
I was fascinated by the huge hairstyles of like
제가 한국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들의 거대한 헤어스타일에 매료됐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머리를 잘 자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녀의 결혼 상태, 권력, 사회에서의 지위를 상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배운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들이 머리에 장신구 같은 것들을 많이 꽂았는데 어떤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너무 굵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 무거워서요. 저는 그 시절 여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투쟁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통 한국 여인의 머리 모양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품에 등장하는 이 모델 다수가 동양계 여성인데요. 이유가 있나요?
I feel like these are the stories I want to tell. These are
이런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잘 알기 때문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요. 저는 아시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압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함께 작업할 때는 뭔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매우 낯설고 그 복잡함을 모르기 때문에 창의적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상식 참석차 유럽에 있을 때 파리에서 패션 스타일링을 할 예정입니다. 동양계 모델을 출연시킬 거예요. 동양의 정신과 패션, 전통 의상을 가지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여성으로 일하는 애로사항이랄까요? 특별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패션계는
역사적으로 파워 있는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업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는 산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성별 때문에 크게 다툰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산업 분야에서든 전문직 여성이 진지한 대우를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좀 덜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고객이든 누구든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맞춰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도 소통할 때 가능한 한 전문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내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요. 이 업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도 분명히 있어요.
네, 최린 씨는 여성이라는 것보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겪는 도전을 더 느낀다면서 주류 패션업계에 등장하는 동양계 모델이 소수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루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가족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네요.
My driving force in life has always been to look after my own happiness.
제 삶의 원동력은 항상 나 자신의 행복을 챙기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서 정규직을 떠났을 때 그 순간도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행복해질 기회를 줘야 했어요. 그래서 행복을 쫓는 한 행복한 순간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자랑스러운지, 내가 누구인지 만족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관한 진실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게 자기 삶의 철학이라고 최혜린 씨는 말합니다. 네,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을 소개하는 우먼톡 어떻게 들으셨나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버스 아래로 던진다, throw someone under the bus, 어떤 뜻인지, 어떤 경우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for inviting me.
You seem upset. Is everything okay?
You know that I've been helping David for years, right?
Mm-hmm.
I asked him for one favor. That is, tell the truth in court about my boss who verbally abused me. But he threw me under the bus. He said he will not take anybody's side.
제가 자네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I asked him for one favor.
나는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부탁하다.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부탁 하나 해도 되냐는 표현입니다. 존이 데이빗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That is, tell the truth in court about my boss who verbally abused me.
자신의 보스가 자신에게 언어폭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But he threw me under the bus.
그러나 그는 threw me under the bus. 나를 버스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만 살기 위해서 나를 배신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He said he will not take anybody's side.
그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상사를 상대로 법정에서 싸우는 존의 편을 들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데이빗이 혼자만 살자고 존을 threw him under the bus, 배신한 겁니다. Throw someone under the bus, 이 표현은 이기적인 이유로 남을 배신할 때, 희생시킬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throw a wet blanket, 젖은 이불을 던지다 라는 표현, 어떤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ow, this party is awesome. I did not expect this.
I know. The food is good. The music is good. Everybody here is nice.
Don't you have to go now? You have a test tomorrow.
Don't be a wet blanket. I'm having a ball. Don't throw a wet blanket on this party.
존과 제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존에게 내일 시험인데 집에 가야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Don't be a wet blanket.
젖은 이불을 던지지 마세요. 분위기 깨지 마세요. 흥을 깨지 말라는 표현으로
Don't throw a wet blanket on this party.
이 파티에 흥을 깨지 마세요. 그래서 흥을 깨는 사람
A wet blanket.
흥을 깨는 사람입니다. 또
Party pooper.
이렇게 말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파티에 흥을 깨는 사람
A wet blanket. A party pooper.
나는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I'm having a ball. I'm having a good time.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I'm having a ball.
그럼 끝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킨다. Throw someone under the bus.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eem upset. Is everything okay?
Well, you know that I've been helping David for years, right? I asked him for one favor. That is, tell the truth in court about my boss who verbally abused me. But he threw me under the bus. He said he will not take anybody's sid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킨다. Throw someone under the bus. 흥을 깨다. Throw a wet blanket. 던지다. Throw가 들어간 표현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